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대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됨 없이 신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팽배되어진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에 교회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살아간다라는 철저한 개인주의 신앙과 구원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상황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교회다라고 말할 때 이들은 이런 방편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건물로서의 장소, 그곳에 예배하고 있기에 그곳이 과연 교회입니까? 우리가 신앙고백서에 교회됨을 새 표지로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약에는 교회됨, 성전됨을 이야기할 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 있는 곳에 정말로 성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권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없는 성례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 없는 권징은 그리스도적인 교회의 다스림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씀에 달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져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이전까지에 나타났던 영광, 즉 십자가의 영광과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본래 인간의 몫을 잊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 우편에 앉아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하심으로 드러내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한 주의 사역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그 하나님과 아들처럼 하나가 되어져 그의 뜻과 의지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세 번씩이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세 번 간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 번 시험당하셨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로 주께서 의미를 가지시고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하나님의 하나됨의 표현이 한 번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세 번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 번의 기도는 두 번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들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세워질 그 교회,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지금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지고, 그 안디옥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특별히 야고보의 죽음과 그리고 베드로의 갇힘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이방을 중심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들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 그리고 교회의 뜻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까? 교회에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오늘날 코로나가 되니까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 공공신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는 공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공공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그 뜻들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고, 교회는 그 뜻을 담는 기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공의 신학이라고 말하여도 그것은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아버지께 기도하였으니 성취될 일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어제 제가 친구들과 함께 담고 있는 그 톡이 하나 있는데 그 톡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가 무너진다. 어떤 한쪽에는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맺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도 말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말할 때도 주님은 백성이 없는 왕으로 있지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주님 자신이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게 될 때는 인원수가 줄어지는 것은 보이고, 인위적으로 바라볼 때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지는 것처럼 보이고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다음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신자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7장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본문을 통하여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교회 이루는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성취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취가 오늘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자신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고통에 동조해 주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주의에 있건 아니면 보수주의에 있건 아니면 어떤 신학의 진영에 있건 이 말은 분명하게 다 말하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 쉬운 표현이기에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와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의 사역 전체를 이해해야만 이 내용에 대한 실마리가 풀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버리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니 신자들은 도대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안다고 말하는데 왜 교회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여진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각각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인 사역이 도대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세상이 어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어둠이 넘쳐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둠의 넘침 정도가 아니라 그 땅 전체가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이들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고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 찾지 않았고 언약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정말로 그 이스라엘로부터 애굽 출애굽해야만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스스로 받으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신자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 죄인으로 부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인 신자들의 모임이며 그 모임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신자란 사도들인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두고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은 이 신자됨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고 몇 주가 되어지면 그 교회의 회원이 되어지고 신자가 되어진다라는 이런 일들 정말로 주의하고 그래서 교회 신자가 되어지면 당연히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에 회원되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 즉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러므로 그 사역에 대하여 온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진 그런 숙제입니다. 이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어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아버지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까? 그 믿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협약되어진 그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들었고 그들은 말씀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20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들을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자주자주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성령이 보이십니까? 도대체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말씀이 전하여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 신자가 아니라 주의 교회들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을 때에 그것은 참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설교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 그냥 모여있다라는 개념으로만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어느 지역에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회원들이 사도들이 전한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모인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복음의 들음에서 시작하고 오직 교회는 그 복음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그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이 꺼져간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하고 있고 세상에 어떤 공격이 다가오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것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성도들 위축되게 만들지요. 힘들게 만들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그곳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져도 아무리 그 교회 멤버가 화려하고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무너져가는 탑과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함으로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교회는 순수한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로 인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인 그들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들은 무리,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됨을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가 있다라는 하나됨에 대한 기도가 있다라는 이 말은 교회에 어쩌면 분리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교회에 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교회의 하나님은 회원들의 마음이 잘 맞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회원됨을 통하여 취미가 동일하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취미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관이 동일하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정치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의 다름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개념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저들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그 말과 다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이 같다, 어떤 유행을 따른다,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곧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된 것 같은 그런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 절대 그 교제는 깨어질 수 없고 그 교제를 통해 정말로 영광스럽고 그 교제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데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 장면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신자 안에 참된 교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이 기도하실 그때 말입니다. 그때는 놀랍게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되는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뭐 섞여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이 말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서 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개념이 아들로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이 모습은 존재하고 있었고 이 모습은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뜻과 의지에서 아들이 갖게 됨을 두고서 우리는 이 전 본문의 설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의지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뜻은 다르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후에 성취를 통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들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이 복음을 통한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 기도는 하나된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밖의 적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양을 잡아 바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여러분 일정한 금액의 면벌부에 돈을 내게 되어지면 그 면벌부가 여러 개 주어집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눈으로 목도 되어지고 우리 구원이 손에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유대계 전통을 통하여 너희가 언약 안에 들어온다 그럴 때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였고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할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다. 언약의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표현으로 할례를 행하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헬라파, 히브리파 교회 회원들 사이에 충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이 12장에 가면 드디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야고보는 죽습니까? 왜 베드로는 풀려납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풀려납니다. 근데 왜 이 핍박이 시작되었습니까? 헤롯은 실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생겨지고 유대주의자와 완전히 다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린 분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헤롯을 지지합니다. 헤롯은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적들과 교회 바깥의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을 교회 가운데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교회가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간직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들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여기에 하나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이때 교회의 하나됨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유혹들과 위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거듭거듭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기도를 하여야 할 만큼 위기가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 즉 교회의 보존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선한 열매를 가져오실 것이고 또 가져올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됨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신자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같이 아들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됨 같이 주의 교회는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둘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고백적으로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4절에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조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 나라의 오름의 그 영광. 더 나아가 때때로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이미지는 분명히 어쩌면 아들을 통한 교회의 다스림일 것입니다. 이 다스림이 이미지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빽빽한 구름의 이미지가 성령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시내산에 오셨고 그 오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완성하실 때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회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구름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항상 구름이 등장한다라는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가득함을 두고서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름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주의 다스림을 보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다스림을 통하여 1차적으로 유대라고 하는 세상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그 교회를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주의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백성들은 정말로 강력한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를 압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괴는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통하여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여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는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전파되게 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단순한 행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위는 세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한 행위는 타 종교나 이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설명했는데요.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게 된 이유가 전염병을 통하여서다. 전염병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환자들을 떠나갔지만 교인들은 그 환자들을 찾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뿐이라고 말했는데 교회는 그 이상의 세상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발견되어진 20, 30대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고 젊은이 떠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천지에는 젊은이들이 많은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다른 것들을 주고 있고 그들에게는 14만 3천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키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나 이방 종교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령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며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세상의 선행을 보여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 자체도 1차적으로는 세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코스모스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중심한 그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는 왕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고백이 이방에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던 왕 헤롯은 이제 그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월절이 지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만을 따르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는 왕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사실을 통하여 교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곳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가 신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복음의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 복음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인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 교회도 바른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던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고백 안에서 그 말씀이 고백을 떠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벗어난 말씀이라고 한다면 둘, 셋의 복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아버지의 영광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부탁이건대 세상이 칭찬하느냐 칭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협약을 하게 될 때에 그 협약을 덮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고 일부의 사람은 버리셨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이 말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과 의지가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어지며 그 교회가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작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보낼 것인데 그 영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훼라는 이름이 구약의 하나님만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그 야훼라는 이름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야훼라는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당신의 교회 가운데 있는가. 아버지가 떠나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 야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교회를 꿈꾸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